베드로후서 8번 메시지 신성한 공급. 서론에 이어서 베드로는 신성한 공급에 관해 말합니다. 신성한 공급은 두 가지 사항, 신성한 능력의 분배와 신성한 진리의 빛남을 포함합니다. 신성한 능력의 분배에 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요점, 즉 신성한 본성과 더불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의한 발전을 갖습니다. 신성한 진리의 빛남에 관해서도 역시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사도들의 증거의 영광과 예언의 말씀의 빛이 그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성한 진리의 빛남에 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성도들을 상기시킴. 베드로후서 1장 12절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있고 현재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뜻하는 이것들이란 신성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들, 신성한 본성, 우리 체험상에서의 신성한 풍성의 발전 같은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그것들을 알고 있고 현재의 진리, 즉 그들이 이미 소유한 진리 안에 서 있다 해도 베드로는 항상 그것들에 관해 성도들을 상기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란 믿는 이들에게 현재 있는 진리요, 그들이 이미 받아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본장의 첫 부분에서 베드로는 변절에 대항하여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변절 가운데 있는 이단, 즉 오늘날의 현대주의와 유사한 이단에 대항하여 예방접종하기 위해 두 번째 항생물질로서 신성한 진리의 계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일깨우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임시적인 몸을 언급합니다. 장막을 벗는 것은 몸을 벗는 것이요, 몸을 입지 않는 것이요, 몸을 떠나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순교함으로써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으며 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분의 양들을 먹이라고 명하셨을 때 그의 죽음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남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세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란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11절에서 다룬 것을 다시 한번 지칭합니다. 공교히 만든 신화들을 좋음이 아님. 16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때 공교히 만든 신화들을 좋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의 목격자들이 되었노라. 신화들이란 그리스 철학에서 교묘히 꾸며낸 미신적인 이야기들로서 변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관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강림하심에 관한 전파가 신화나 미신적인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을 때 공교히 꾸며낸 신화들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위엄의 목격자들. 목격자들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다비는 영광의 직접적인 이상 안으로 들어가도록 승인받음, 비밀들 안으로 온전히 입문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라고 줄을 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변형되실 때 가장 높은 정도로 입문이 허용되었다는 것과 그분의 위엄의 첫 목격자들이 되도록 허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3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변형을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광 안에서의 주님의 변형은 하나의 사실이었고 베드로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영광 안에서 다시 오실 것은 그분의 변형만큼이나 참된 사실일 것이며 베드로 역시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 믿는 이들에게 전해진 공교히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을 주님의 위엄의 목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엄은 찬란함과 존귀와 영광 안에 있는 장엄함과 위대함, 장엄한 영광을 가리키며 주님이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의 눈에 나타내신 바와 같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주 예수님은 영광 안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거리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분이 땅 위에 계셨을 때에도 영광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은 변형되셨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그분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목격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이상 안으로 입문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변형과 그분의 재림을 결합시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변형이 그분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임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36절에서 주 예수님도 그분의 변형을 그분의 재림 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분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존귀는 지위의 문제요 영광은 상태의 문제입니다. 변형의 산 위에서 주님은 존귀의 지위에 영광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장엄한 영광에 의해 소리가 주님에게 났다고 말합니다. 이 장엄한 영광은 마치 화해의 덮개를 덮는 영광의 광운처럼 주님이 변형되실 때 뒤덮은 구름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변형에 관한 기록을 읽는다면 17절에 있는 지극히 큰 영광이 뒤덮은 구름을 가리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 구름은 영광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성막이 세워진 후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구름과 영광을 구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영광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절에 대하여 믿는 이들에게 예방접종함. 이 서신은 교회의 타락과 변절 당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변절이 본 서신의 배경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담은 변절의 독소에 대항하여 믿는 이들에게 예방접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변절이란 근본적인 진리나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 약 30년쯤 되었을 때 변절이 잠입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신앙의 궤도로부터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 가운데 하나는 주 예수님이 영광 안에서 재림하시는 것에 관한 전파를 믿을 수 없거나 신뢰할 가치 없는 신화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을 대할 때 보겠지만 어떤 중상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단자들과 변절자들은 주님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가르침을 미신적인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있던 이단자들을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단지 미신적인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부류의 교사들입니다. 예컨대 현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넌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현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얕은 물, 즉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얕아진 물을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주의자들은 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이 단순히 가져온 음식을 먹은 것이라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분이 신봉했던 어떤 주의를 위한 희생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과 1세기의 이단자들은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본 서신에서 베드로는 이단에 대항할 예방접종으로 믿는 이들에게 강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사도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관해 말한 것이 공교히 꾸며낸 신하들을 조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나는 거룩한 산 위에서 주님의 위엄을 본 목격자이다. 우리는 그분이 변형되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은 전설이나 신화나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였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변형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을 안다. 너희는 우리의 말을 받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예언의 말씀을 유의함. 1장 19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 구약에서 발견되는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과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모두 진리의 비춤입니다. 이 비춤은 신성한 공급, 즉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이단과 변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공급의 일부입니다. 19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또 라는 말은 앞구절들에서 미신적인 신화들에 대항하는 예방접종으로 다뤄진 주님의 변형에 대한 진리에 추가하여 예언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한층 더 확실한 확증을 위해 사용됨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변형에 있는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말한 후에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의 증거를 확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것들에 주의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어두운 곳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행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또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믿는 이들에게 비추는 등불같이 그들의 어두움을 비추기 위한 영적인 빛을 전달해주며 그들을 밝은 대낮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타나심의 날이 셀 때까지 어두운 밤을 통과하도록 인도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주 우물한 곳, 즉 더럽고 메마르고 무시된 곳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로서 변절 안에 있는 어두움을 설명합니다. 이 시대는 어둡고 우물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어둠에서 빛나는 하나의 등불입니다.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름. 베드로는 날이 새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은유로서 성경의 예언에 비추는 말씀을 주의함으로써 비춤을 받아 환하게 된 믿는 이들의 마음속이 동트기 전에 떠오르는 새벽별과 함께 밝은 날이 새는 것처럼 빛으로 가득하게 될 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변절의 시기에 믿는 이들은 이 문제를 유의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날이 셀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그들 위에서 등불처럼 변절의 어두움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열심히 추구하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인 그분의 파루시아의 은밀한 부분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며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장차 올 시대, 즉 왕국 시대를 연주시 언급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마치 주님이 의의 해로서 나타나실 때에 동특에 될 날과 같습니다. 그분의 빛은 이 시대의 어두운 밤에 암흑을 뚫고 비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주님은 밤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분의 사랑스런 나타나심을 위해 깨어있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샛별처럼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의 비춤에 의해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은 능히 그들을 동이 트는 낮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 날이 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은 의의 해로서 빛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에 매우 근접해 있는 때는 이른 새벽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그때에 주 예수님은 깨어있는 믿는 이들에게 새벽별이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베드로는 한층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어두운 곳이요 이 현 시대가 어두운 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경의 예언들이 없다면 등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두움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어둠에서 빛나는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할 때 우리는 빛의 비춤을 받습니다. 결국 이 빛은 우리 속에 영적인 날이 새고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비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먼저 영적인 날, 즉 우리 속에서 동이 트는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장래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은 1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영적인 날과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많은 경우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에 옵니다. 예언들을 연구하고 있노라면 등불이 우리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이는 우리 속에서 영적인 날이 밝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등불의 빛남뿐 아니라 날의 밝음도 갖게 됩니다. 새벽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비록 우리의 주변 전체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새벽별이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장 19절에 날이 새는 것은 또한 주 예수님이 의의 해로서 다시 오실 때인 장래의 날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게 임하시기 전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새벽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19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주님의 임하심에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 속에서 비추는 예언의 말씀. 만일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주의한다면 우리 속에서 비추는 등불을 체험할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을 누릴 것이며 우리 속에서 밝아오는 영적인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새벽별로 나타나실 때인 실제의 때가 올 때까지 의의 해이신 그분과 함께 날이 밝게 될 때까지 이런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1장 19절에 대한 합당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예언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해 동안 나는 형제회와 함께 있었으며 다니엘과 계시록과 다른 책들에 있는 예언들에 관해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반세기 이상 동안 나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이러한 예언들에 의해 비춤을 받아왔습니다. 워치만이 형제님을 통해 나는 펜버와 고벨과 펜톤의 예언에 관한 저술들에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언들의 지식이 나를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50년 동안 세상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빛으로 인해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말에 따라 나는 샛별과 영적인 날의 내적인 동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언의 말씀의 비춤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이 비춤은 우리 속에서 밝아오는 낮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속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샛별로 나타나시고 의의 해로 동틀 때까지 우리는 샛별과 영적인 날의 밝아옴을 계속 누릴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유대인 신자들인 여러분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주님의 임하심에 관한 우리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이단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미신이요, 이야기나 신화나 전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단의 가르침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속에 비추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날이 새고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비춰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사사로운 해석으로 인한 것이 아님. 20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먼저 알지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사사로운 해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란 예언을 말한 예언자나 예언을 쓴 저자를 지칭합니다. 해석이라는 헬라어는 축어역으로 풀다, 즉 밝힘, 주석, 해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사로운 해석이란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 예언자나 저자의 사사로운 주석이나 해명을 뜻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사상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선지자나 저자 자신의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해로 인한 것이 아니오. 어떤 예언도 그러한 근원, 즉 사람의 근원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어떤 선지자나 저자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상으로부터 기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의해 확증되고 설명됩니다. 성령으로 냄. 21절은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성령으로 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앞구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나 저자의 해명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언도 사람의 뜻으로 생기거나 그에 밀려 실어내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운반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17절과 18절에서 쓰였습니다. 어떤 예언도 사람의 뜻에 의해 운반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해명을 지닌 사람의 뜻과 갈망과 소원은 예언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며 사람은 그분의 성령에 의해 마치 바람에 의해 배가 밀리듯이 밀려 움직여 하나님의 뜻과 갈망과 소원을 말해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 밀려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해내는 것은 다 그들 자신의 해석이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 즉 성령에 의해 밀려 움직여진 선지자가 말해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말씀. 20절과 21절은 예언의 말씀이 전적으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은 사람의 의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것은 무엇이든지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은 순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뢰할 가치가 있습니다. 변절자들, 즉 신성한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난 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듣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은 구약의 예언들을 삼가 주의해야 하며 우리의 간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보겠지만 2장 1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오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과거의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미래에도 믿는 이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멸망케 할 이단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1장 끝에 있는 베드로의 말은 그를 인도하여 2장에서 변절에 대해 계속 말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부담은 이 변절에 대항하여 믿는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